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나이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곳에 나왔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이 간절히 갈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 성령으로부터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정말로 달게 받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옵시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 6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주 간단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명령하고 있다고 해서 가벼운 명령은 절대로 아닙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서 가벼운 계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동등하게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뜻을 가진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6계명에서는 살인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물을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물을 사람이 피를 흘리면 자기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땅한 징벌과 보응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두렵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서는 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시거나 취하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피조물이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것,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른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것, 죽이는 것, 있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욥이 고백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생명을 주시고 또 취하여 가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계명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을 해서도 안 되고요. 타인의 생명을 끊는 살인죄를 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은 뭐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안 되고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해하거나 빼앗거나 하는 것은 이 6계명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소율이 문답 68문에 보면은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합리적인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했고 69문에 가서는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서는 불의하게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소율이 문답에서 분명히 69문에서 이 계명, 육계명이 금하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또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오해해서 자살을 하는 것도 이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 계명을 명백하게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든지 타인의 것인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또 자살했어도 안 된다. 그렇게 이 계명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은 살인을 하고 있어요. 또 자살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강탈하려고 하다가 사람도 함께 죽이는 그런 살인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또 이런 형제들 간에 또는 친척들 간의 그런 살인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몇 푼 안 되는 돈을 도둑질을 하고자 하다가 뜻하지 않게 죽이는 그런 살인도 있지요. 또 자신에게 이익이 더 많이 돌아오게 하려고 동업자를 이렇게 죽이는 살인. 또 성적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원한관계 속에서 살인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허다하게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하찮은 말싸움에서 시작해가지고 친구를 죽이는 그런 경우도 뉴스에서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너무나 악해서 이런 계명을 다 깨뜨리고 있어요. 다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성경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 안에도 살인의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밖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 살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살인죄가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하면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열납하신 반면에 가인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에 아주 그것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열납되지 않자 그런 분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어떻게 억제하지 못하고 들판에서 동생을 만났을 때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의 첫 살인자라는 불명예를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6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가인 이후로 인류는 가인의 그런 살인의 그런 참 이 치욕스러운 그런 죄악을 쫓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인자를 범해요. 계속적으로.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무슨 말입니까? 화가 나면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복수심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무엘하 20장 10절에 보면은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여러분, 요압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아마사를 칼로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 계명을 어긴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을 박탈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그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살인자가 계속되어져 왔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불행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 역시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비록 간접적으로 살인죄를 행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이랬습니다. 간접적으로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살인죄를 범한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죽인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들 역시 함께 공모해서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이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기는 그냥 도리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쳐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보면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인죄인 것입니다. 이들은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어요. 공동으로 살인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살인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의 제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밖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경우는 여러분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 안에도 이렇게 있는데 성경 밖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살인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수와 분노와 정욕과 이기심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죽입니다.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은 매일매일 살인에 관한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매일매일 전 세계 신문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전날에 있었던 살인 사건이 홍수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문에 홍수처럼. 얼마나 하루 동안에 많은 강도와 더불어서 살인 이런 일들이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신문을 보니까 어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 주소를 보고 죽이고자 찾아갔어요. 복수심에 타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사가고 젊은 부부가 거기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 복수심을 품은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문을 똑똑하고 난 다음에 열고 젊은 부인이 나오니까 칼로 찌르고 도망간 거예요. 그 젊은 부인이 죽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젊은 부인. 복수심으로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까지 생길 정도로 살인이 이 땅에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연쇄살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화성 연쇄살인사건. 그 사건은 미궁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살인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살인을 즐기는 사람이 이 사회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회에 숨어있어요. 살인을 즐기는 사람. 기회를 타서 남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 이곳저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들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 제6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명도 아주 가볍게 취급합니다. 파리 생명, 파리 목숨보다 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물론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런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참 우리들은 살인의 그런 땅에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참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슨 방어하는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이. 이런 살인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저질러지는데 지난 3월 2일 미국의 전직 남자 간호사였던 찰스 켈렌이 법원으로부터 종신형 선고를 받았어요. 지난 3월 2일에. 지난주죠. 근데 이 사람이 뉴저지주와 펜실바니아주의 병원과 여학원에 일하면서 중환자 29명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한 혐의를 받고서 이제 그렇게 종신형 받은 거죠. 그래서 적어도 16년 동안 10개의 병원에서 40명 정도의 환자를 죽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은밀하게 주사에다가 이 약물을 과다하게 이렇게 놓아가지고 아주 뭐 누가 알겠습니까? 쉬소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살인이지 않습니까? 또 2월 달에는 2월 22일에 독일에서 유사한 살인죄를 범한 간호사도 종신형을 받았는데 27세의 그 여자 간호사는 9명의 노인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간호사가 2003년 11월에서 2004년 4월 사이에 이 본 근처에 한 노인 요양원에서 정기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79세에서 93세의 노인을 주로 대개로 질식시켜 살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밀하게 살인들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그동안 무수히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인류는 이처럼 살인의 연속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남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저기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살 또한 뭐 얼마나 많습니까? 빼놓을 수 없죠. 우리가 깜짝 놀랐던 정몽은 현대그룹 회장의 자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무수한 사람들이 매년 자신의 목숨을 마치 자기 것이냐 끊어요. 비톡족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비관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부산의 태종대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살바위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살을 많이 해가지고 자살바위라 그렇게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곳에서 자살하고 하는 거 이다 육계명을 깨뜨리고 자신의 생명이 나을지라도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참 죄를 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이 살인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죽고 싶다. 죽어버릴까. 이거 내 육계명 깨뜨려버리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죽어버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생활이 좀 어려워지면 잘 죽었으면 좋겠다. 우울증에 있는 사람은 자주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에게도 자주 찾아오는 그런 병인데 특히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집에 이렇게 혼자 계속 있게 되면은 어떤 경우는 우울증 들지 않습니까? 또 직장을 이제 정년 은퇴해가지고 혼자 그냥 옛날에는 바삐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은 이제 또 고독해지고 우울증에 들게 되면은 가끔 하는 생각이 야, 난 이제 의미도 없고 뭐 쓸모없는 사람 같은데 죽어버릴까? 여러분, 그것은요, 살인죄를 내가 범할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삶을 이기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오늘 이 본문의 계명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 어떠한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살인하고 죽이는 것. 인간은 선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제6계명을 깨뜨리며 사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경우에 다 살인 행위는 아닙니다. 예외적인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당방위,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강도가 칼을 들고 집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필사적으로 막아내면서 싸우다가 그 강도를 어쩌다가 그 칼로 죽이게 됐다고 합시다.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게 되면서. 그건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그건 살인은 아니에요. 살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은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랬습니다.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러니까 도적이 자기 집을 침입해가지고 자기 목숨, 자기 가족 생명 위협할 그런 때 정당한 방어를 하다가 도적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경우에는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랬으니까 저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 계명을 지키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하고 자기 가족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자신의 가족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어하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빼앗기는 것이죠. 그 도적이 그 집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결국 그 도적은 자신의 죽음을 자기가 초래한 것이죠. 이처럼 정당방위의 경우는 본 계명에서 예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이거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적인 종교단체도 있지만 이거 예외입니다. 적군이 자기 나라를 침입해오는 경우에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싸우다가 적군을 죽이는 거 이거 살인이 아닙니다. 지아 윌리엄스는 이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신자가 육군이나 해군이나 나라에 대한 의무를 행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을 때 또는 정당한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제6계명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하는 기독신자의 행동은 개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식 대행자로서 행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그때 이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계명을 범하는 죄가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무죄한 자를 살해되는 것으로부터 지키지 않은 것은 곧 악한 자들과 무죄한 자들을 살해하는 일을 허용하고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군사가 적군을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제 그 적군에게 칼에 맞아 죽거나 다 몰살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아가지고 지금 죽이든지 해야지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아, 이게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 살인해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적군이 오더라도 총 쏘지 않고 칼로 휘두르지 않아가지고 방어하지 못하면 자기도 죽고 자기 백성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제6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외인 것은 국가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 이거 살인죄가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거 사형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아주 그냥 뭐 많이 이것 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형을 폐지하자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남의 생명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남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할 권리가 국가라고 할지라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국가라고 할지라도 없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형을 정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 역시 무슨 말을 하냐면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레위기 14장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나서가지고 살인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무죄한 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자들은요 다시 살인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무고한 자들이 또 희생당해요. 희생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종을 알려줄 필요도 있고 또 그런 재발의 우려를 갖다가 막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사형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사형의 경우는 살인죄가 아니고 예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로마 13장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국가에 권한을 줬습니다. 칼을 가지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징벌하는 권한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인이라는 게 뭐고 또 예외사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선 1차적으로 그런 의미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이제 많은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포자기 해가지고 그냥 내가 죽어버릴까 이런 것도 이 계명과 무관치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환경이 싫다. 뭐 자포자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은 아니 죽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자기 몸을 팽개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살인죄하고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지요. 그냥 아 대대로 되라 그러면서 그냥 방에 들어가 누워서 아예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밥을 줘도 먹지도 않습니다. 자포자기 하죠. 여러분 지금 이게 살인죄하고 무관치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고 자신의 생명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팽개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웃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구조해 주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살인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의 죽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 이 살인죄와 무관치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이 살인과 또 영혼의 살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11절에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계속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영혼에 독을 아주 쏟아붓는 그런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이 영적인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부지런히 먹듯이 영혼을 위해서도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고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 내 상관없다 하면서 마음껏 죄를 범하게 되면은 영혼의 살인죄와 죄라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 육신의 살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살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결단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아주 엄격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이 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영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다루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실제적인 육신이에요. 근데 이 계명은요, 영적인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은 살인하지 말지냐, 이게 미움과 증오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은 이 살인죄를 이미 범한 것이 됩니다.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이 계명을 그 순간에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의 오류는 이러한 계명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 이 선배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줬냐면은 제6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살인치 말라. 여기 6계명 보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걸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붙였냐면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죠.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감옥에 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순전히 이 계명을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하고 감옥에 가지 않을 살인만 범하지 않으면 이 계명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노하는 것은 이게 미움과 분노잖아요. 증오. 이거마다 이 계명 어긴 거란 듯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잘못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동등하게 이 계명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적인 살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모든 육체적인 살인의 시작은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마음의 그 미움, 증오 다 탐심 또는 정욕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살인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곧 살인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이 계명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이 육계명을 계속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가 된 형제를 교회 안에서 미워한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가 비록 신자라는 타이틀을 그냥 명찰로 달고 다닐지는 모르지만은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어둠에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미움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미움은 가장 무서운 죄악이에요. 미움은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또 다른 신자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우리들도 다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아직도 어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미움과 증오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미움과 증오만 없으면 되느냐. 이를 악물고 그냥 내가 미워하지 않겠다 하고 그냥 그 미움과 증오만 마음에서 밀어내면 이 육계명을 그럼 내가 지킨 것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계명이 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해 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의 부정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타인을 사랑하랍니다. 타인을 사랑하랍니다. 그저 그냥 생명만 빼앗지 않으면 칼로서 죽여서 살인하지만 않으면 내 이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인과들 어리석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직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 지나서 마음의 미움과 증오도 없어야 되고 더 지나서 남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왕성이다 이랬습니다. 결국 이 육계명이 말하는 바는 너 옆에 있는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본계명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록 표현은 부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본계명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남을 미워하는 것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미워하며 증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움과 증오를 영단번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없애야 됩니다. 그 영적인 살인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육적인 살인으로 갑니다. 그런 것은 남을 죽이고 또한 여러분 자신도 죽이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제 육계명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지해서 참 어리석게 이 땅에서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많은 죄를 범해서 자신들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바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더 나아가서 사랑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